2017년 8월 27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만큼 비극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주신 것들이 우리 편에서의 문제로 인해 놓쳐지는 일들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삶의 비결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인스턴트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바로바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움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움짤. 이 신세대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움짤. 한 번도 못 들어보셨나요? 전도사님은 아시죠? 아, 예. 의미심장한 웃음을 이렇게 지으시는데, 움짤이 뭐냐면은, 움직이는 그, 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짧은 그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은 뭐 5분, 10분짜리 영상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것도 길어요. 그래가지고, 뭐 1분만 해도 길고요. 뭐 10초짜리, 20초짜리. 그런 짧은 영상들이 막 이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돌면서 인기를 끌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앱은 보면요. 아예 녹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딱 얼마밖에 안 돼요. 뭐 10초면 10초,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게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좋나 하는데, 뭐 젊은 애들은 막 그런데 열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길게 진득하게 뭐 이렇게 서론이 있고 또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딱 그 순간 딱 재미있는 그 모멘트 딱 잡아가지고 그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죠. 그 혹시 그 최근에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옥자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극장에서는 하지 않거든요.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만 하는 겁니다.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그 회사에서 만든 영화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많은 갈등이 있고 이슈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보통은 영화사가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개봉관에다가 이제 개봉을 해야 되는데, 아, 이 영화는 영화관에서 개봉을 안 하고 그냥 인터넷에서 자기 그 사이트에서 회원들한테 이 릴리스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사들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영화계의 이 생태계를 지금 망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우려 섞인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 감독이 만든 영화라 가지고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저도 이제 보지는 못했어요. 아마 집에 넷플릭스가 있으신 분들만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흘러가는 추세예요. 그게 뭐냐면은 영화관까지도 가기가 귀찮다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컴퓨터 펴놓고, 아니면 TV 연결해서, 아니면 그냥 내 핸드폰, 셀폰 들고 여기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스트리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은 누르면은 스트리밍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한국 갔다 올 때, 갈 때는 좋았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 VOD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제 영화나 이렇게 봐가지고 딱 누르면은 딱 이제 그게 큰 화면에 플레이가 됩니다. 근데 올 때는 비행기가 너무 후자가지고, 후지다는 표현 해도 되나요? 너무 이렇게 노후해가지고, 화면도 조그만하고 어둡고 잘 보이지도 않고요. 내가 고를 수도 없어요. 계속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시작하는 순간 못 맞추면 중간부터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죠. 원하는 순간 딱 클릭만 하면 볼 수 있도록. 쇼핑도 손가락 몇 번 딱 클릭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억하는데요. 처음 인터넷이 이제 들어오고 인터넷 쇼핑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날 때 저는 좀 반신반의했습니다. 저게 될까?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지 않고 물건을 쉽게 살 수 있을까? 속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게 뭡니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 뭐 홈쇼핑 뭐 대박을 쳤죠. 뭐 그냥 TV 보고는 막 설명하는 거에 현혹돼 가지고 막 전화기 들고는 막 아니면 컴퓨터로 막 그 즉시 막 구매하는데 엄청나게 팔려 나가는 거죠. 인터넷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 기사를 봤는데요. 한국에서 그냥 옷 만들어 파는 조그만한 회사예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인터넷으로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도 시장이 생기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연간 매출액이 천억 원을 넘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더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장 하나 없이 그냥 옷 잘 만들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디자인과 그런 이제 포맷으로 인터넷으로 파니까 엄청나게 판매가 되는 거죠. 요즘에 이제 아마존에서는요, 식료품 같은 거 주문하면은 한 시간 만에 집 앞에 배달되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되는 서비스가 되는 지역이 제한적이긴 합니다만은 점점 이게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한 서비스는 뭐냐면요, 월드롭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쇼핑하기 어려운 게 옷이잖아요. 이게 봐서 예쁘지만 나한테 맞아야 되잖아요. 사이즈가 맞아야 되고 옷태가 맞아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구입하기가 이제 좀 망설여지죠. 근데 옷도 내가 원하는 거 막 10개면 10개 탁 이렇게 구입하면은 그게 다 와요. 오면은 내가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거기서 이렇게 같이 딸려온 박스에다가 보내면은 돈 한 푼 안 들고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낸 것 외에 남은 것만 차지를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다 그냥 마음에 들면은 다 누르면은 그냥 계산도 안 되고 다 오는 거예요, 옷이. 와가지고 내가 돌려보내는 것 외의 것만 차지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보다 이 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사회가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쉽게 얻을 수 없으면은 금세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를 견뎌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의 특징은 항상 조급해하고 항상 초조하고 그렇죠. 한국 갔더니 그런 모습을 더 좀 많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심리학자,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주함 혹은 조급함은 마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분주함 그 자체가 마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Hurry is not of the devil. Hurry is the devil.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탄은 항상 조급해 한대요. 항상 조급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데 왜?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자기의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사탄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지옥은 원래 우리를 위한 곳이 아니죠. 타락한 천사 사탄을 위한 곳이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기의 때가 이르기까지 한 명이라도 더 끄집고 갈까? 이것이 혈안이 돼가지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것이 사탄 아니겠습니까? 늘 조급합니다.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시는 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에서 보면 우리의 이 뭐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억년 이거는 그냥 찰나에 불과할 뿐이죠. 근데 우리는 왜 조급합니까? 왜 분주합니까? 왜 초조해합니까?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왜 쉽게 포기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오래 참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요, 그가 오래 참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네 후손이 참 많아질 거다라고 축복하신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축복을 주셨을 때도 이미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어 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늙은 나이에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을 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지금도 늙은 나이에 아이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상심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그렇게 아브라함을 아끼고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면 빨리빨리 주셔야지. 안 주시는 거예요. 10년, 20년 안 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생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때, 누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왜? 그 믿음을 온전히 누구에게만 두라고요? 하나님에게만 두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아니면은 자기 자신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요, 사람은 자꾸 그 가능성이 기대려고 합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아예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도, 그러니까 더 바랄 수 없는 그 지경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축복하시고 언약 맺으신 그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항상 이렇게 오래 참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새벽 설교 때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문구라고 했습니다. Anything that comes too easily or too quickly is almost always insignificant. 뭐든지 너무 빨리 혹은 너무 쉽게 오는 것은 거의 대부분 중요하지 않은 일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일수록, 의미 있는 것일수록 천천히 오고 어렵게 온다는 거죠. 우리는 빨리 결론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라, wait on the Lord 이런 말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근데 성경에 한 군데도 조급해해라, 초조해해라, 분주하게 뛰어다녀라 이런 이야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믿음을 두고 흔들리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며 참고 기다리고 견디기를 원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포기만 하지 않으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어떤 때? 거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요, 우리로 포기하게끔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낙심이라는 겁니다. 낙심이 오면 포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잃을 때 포기하게 됩니다. 낙심할 때 포기하게 됩니다. 낙심이 뭡니까? 마음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툭 하고 떨어지는 거죠.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포기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조그마한 소망이라도 있으면은, 지푸라기라도 있으면은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아무런 소망이 이제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될 때 낙심이 오게 되고요. 그러면 포기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르매 너희가 거두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싸움인데요. 자꾸 우리는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포기하게 되는, 낙심이 오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에만 의지할 때, 그때 낙심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We become discouraged whenever we start evaluating our negative circumstances based upon information supplied by our senses. 우리의 감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그 정보에만 의지해서 우리의 부정적인 상황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 하면 이상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끝끝내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자기 자신의 오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을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기 몸도 죽은 것 같고, 그러니까 생식 기능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사라의 태도 완전히 죽어가지고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태가 됐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내가 처한 여건이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서 나의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께만 둘 때, 그때 우리는 참을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참을성이 강해서 의지력이 강해가지고 오래 견디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소망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은 것 같은 그런 몸, 상황은 무엇입니까?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사람입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관계입니까? 혹시 믿지 않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아니면은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지금 현재의 직장이나 비즈니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오래 전에 내 마음에 주셨던 꿈과 소망, 비전입니까? 약속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입니까? 아니면은 나에게는 아무런 자원도 없고 아무런 재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입니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 그것이 우리를 규정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고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에 따라 낙심하기도 하고 소망을 가지기도 합니까?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뭔가 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안 그러면 약속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귀만 즐겁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만 즐겁게 하겠습니까? 약속은 기업으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또 이 역사 가운데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자들을 본받기를 너희가 원한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이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뭐죠? 믿음, 또 하나는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약점은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한순간에 그냥 확 드는 감정적인 어떤 느낌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 순간 잠깐 들었던 확신, 그냥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은혜 받은 순간에 드는 그 충동적인 마음,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믿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순간 잠깐하고 사그러들어진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왜? 감정에 대한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데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정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한결같을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한결같으신 하나님과 그 말씀에 우리가 그 믿음의 근거를 두고 나갈 때. 이 믿음은 순간적인 확신이나 충동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항상 오래 참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오래 참음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이 믿음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Faith Movement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막 선포하고 매일같이 선포하고 막 믿고 나가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막 경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교단이 생겨지기도 하고 교회가 생겨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 집회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교회사 가운데 한 번도 patient movement 혹은 patient conference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인내 를 위한 부흥 집회를 엽니다. 사람들 안 옵니다. 믿음은 옵니다. 근데 인내는 안 와요. 왜? 싫거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분의 강사분의 놀라운 메시지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누구나 다 원하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근데 믿음은 꼭 그렇지 많은 않습니다. 그런 면이 있죠. 하지만 그건 많은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믿는 순간 되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오래도록 참도록 허락하실 때가 많다는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쉬운 길, 빠른 길을 제시합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은 어떤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죠? 좁은 길, 누구나 별로 가고 싶지 보이지 않는 길, 하지만 올바른 길, 믿음의 길, 오래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시며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또한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사탄은 예수님께 쉬운 길, 빠른 길을 제안했죠. 너 나한테 한번 절해봐, 예배해. 그럼 다 줄게. 이 세상 다 줄게. 너 이 세상을 다 취하려고 온 거 아니야? 다 줄게. 쉬운 길이 있어. 절만 한번 해.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셨죠.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시간이 더 걸리고 또 더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시겠다라는 게 예수님의 선택이었죠.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까지도 내가 지나가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도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 때문에 고통을 참으셨다는 거죠. 수치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갔는데 불로 태워버렸더니 남는 것이 없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후회되겠습니까? 근데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한 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인정받고 좀 더 잘 살고 이런 것보다, 이런 것을 안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해가고 또 영원히 쌓일 하나님 나라에 쌓일 그 재물들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쌓아놓고 나가는 그 씨를 뿌리는 그것을 훨씬 더 원하시죠.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잠깐 있다 잠깐 맛보고 사라질 그 기쁨, 행복, 편안함 그거 누리고 영원토록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 하나님께 드릴 우리 믿음과 희생의 열매와 노래들을 가득 안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수많은 성도들이 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 때 뭐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겠죠. 하지만 저는 굳게 믿는 것이 뭐냐면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한 것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들, 그래서 영원토록 남게 된 그 이야기들, 그 열매들, 그거 서로 나누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씨앗을 뿌리고 나가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가 된 데에는 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니셨던 할머니의 기도가 컸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큰 그 요소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대요. 제가 요번에도 이제 가서 아버지 묘를 보고 이제 왔는데, 여전히 거기도 시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골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라나실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셨대요.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아버지 표현으로는 예수님 같았다는 겁니다. 그 막 그 촌애가 옛날에 그것도 뭐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세수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뭐 몸이나 제대로 씻었겠어요? 냄새나고 더럽고 이런 애가 교회에 이렇게 막 쫄랑쫄랑 오면은 그 선생님이 두 팔을 쫙 벌려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항상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데 그게 꼭 예수님 같더래요. 그래서 나도 저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그 마음을 품고 목회자의 그런 꿈을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누군지 저는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지금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시골 촌구석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뿌린 그 씨앗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 삶을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고 어떨 때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의 열매를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링컨시티 한인교회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 제가 처음 왔을 때도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흥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고. 제가 낙심할까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아무래도 목사님이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그런 기대가 없어요. 그걸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녔습니다. 데리고 뭐 이런 미국 사역들도 돌아보고요. 또 여러 군데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 그것들은 이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는 빌리 그라함 목사님 라이브러리 도서관 뜻밖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갈 때마다 저는 눈물을 흘리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빌리 그라함 목사님 고향이 그 샬롯인데 그 팜 하우스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런 이런 그 뭐라고 하죠? 저런 걸 반 같이 저렇게 이제 지어놓은 겁니다. 근데 저기 문이에요. 이제 문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저 안에 들어가면은 도서관이라 그래가지고 책들만 잔뜩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너무 잘 꾸며놔서 그분의 그 생애, 그분만 아니라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분의 동역자들, 그 수많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동역자들. 항상 빌리 그라함 목사님도 이 사람들 동역자들이 없으면 지금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모든 사역들이 잘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 영상으로도 있고 또 그때의 어떤 물품들도 잘 있고 하여튼 뭐 너무 잘 꾸며져 있어요. 근데 처음 청년들 데리고 갔을 때 그때가 몇 년도였죠? 2006년도였나요? 할 때 꽤 됐습니다. 그때 갔는데 그때가 이 도서관이 개관한 지 몇 달이 안 됐을 때요. 갔더니 그 빌리 그라함 목사님 사모님 루스 그라함 사모님이 돌아가신 지 한 달인가 밖에 안 됐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르쳐가지고 바깥에 저기에 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어디냐고. 이렇게 가서 봤더니 모르겠어요. 그냥 잔디로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곳이 우리처럼 이렇게 볼록한 무덤이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았으면은 뭐 아무 생각도 못하고 지나쳤을 겁니다. 그리고는 아, 그렇구나 하고는 이제 돌아왔죠. 근데 그 후에 어떤, 아티클을 보니까 기사가 실렸는데 묘비가 이제 비석에 이제 묘비가 세워졌는데 묘비에 평소에 살아생전에 루스 그람 사모님이 원했던 문구가 글귀가 이제 거기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위에는 크게 한자로 의라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루스 그람 사모님 그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었는데 중국의 선교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중국에서 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 righteousness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딱 하고 그 밑에 있는 게 뭐냐면은 거의 이제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차 타고 이렇게 가다가 공사 중인 곳 지나다가 사인판을 봤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저 문구 내 묘비에 새겨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게 이제 문구입니다. 지나가다 보면 그런 문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동안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잘 인내해 주시고 잘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걸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갔을 때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요거 사진 말고 그 다음 사진, 그 전에 사진도 있었는데 여기는 없고요. 그거는 빌리 그람 목사님이 앞에다가 메모를 딱 꽂아놨더라고요. With love, your Billy 해가지고 다 이렇게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되게 많이 뭉클했습니다. 루스 그람 사모님은요 정말 고상한 크리스찬 여성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영국의 귀족 같기도 하고 근데 막 품성도 너무 좋고 너무 따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많은 사랑을 베푸셨던 그런 분인데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닮고 싶은 롤모델 같은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인생의 그 고백이 뭐라고요?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제 드디어 공사 끝났습니다.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자기 주변에 자기를 사랑했던, 자기가 사랑했던,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허락하셨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인생도 일평생 치어져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치어져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그런 얘기 하죠. Work in progress.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사인판을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Work in progress. Work in progress. 그러니까 누굴 뭐 탓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누굴 비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근데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러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런 부족하고 부끄러운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어져가는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받아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준 사람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이 루스 그레햄 사모님의 묘비 에 적힌 글귀가 되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되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우리가 거둔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내가 성품이 좋아서? 인내력이 강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거 왜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도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과 기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고 또 보셨던 또 정하셨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겁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아, 나는 성격이 이렇게 개떡같이 이렇게 태어났어. 어쩔 수 없어. 우리 부모님도 어쩔 수 없었어. 말이 안 되는 거죠. 복음이 바꾸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주변 사람들의 중보와 사랑과 축복과 인내가 필요할 수는 있죠. 그렇게 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받아주지 못할 사람,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도 믿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주 품에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봄으로 어떤 상황과 풍랑도 날아오를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Thank you.